이 시간 함께 상고하신 말씀 마태복음 10장 29절 한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 28문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27문, 하나님의 섭리란 무엇입니까? 섭리란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현존하시는 능력으로서 마치 그가 손으로 그리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뭇잎이나 풀, 비나 가뭄, 풍년이나 흉년, 먹을 것이나 마실 것, 건강이나 질병, 부귀와 가난, 그 밖의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제28문, 하나님의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는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할 수 있으며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의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이 온전히 그의 손에 있어서 그의 뜻이 아니고서는 그것들이 움직일 수도 없고 움직여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오늘은 섭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있게 하는, 생기게 하는 것이라고 하면 이 섭리는 이미 창조되어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에 충실하게 존속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섭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우리가 교독한 27문답에서는 섭리를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현존하시는 능력으로서 마치 그가 손으로 그리하시는 것처럼 하늘과 땅과 모든 피조물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셔서 나뭇잎이나 풀, 비나 가뭄, 풍년이나 흉년, 먹을 것이나 마실 것, 건강과 질병, 부귀와 가난, 그 밖에 모든 것들이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에게 오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신다는 교리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섭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다시 말해서 이 역사 가운데 간섭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도대체 2차 세계대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붙들고 계시다고 하면 어떻게 테러와 학살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일들이 일어나고 특별히 죄 없는 무지한 이런 양민들이 왜 죽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또 자연신론을 신봉하는 사람들, 자연신론, 이신론자들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는 했지만은 이 창조하신 이 세계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그저 그냥 멀리서 두고 본다라고 하는 이런 이론입니다. 이런 자연신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마치 태엽이 감겨있는 그런 시계처럼 우주 안에 어떤 원리가 있어서 그 원리대로 진행되어 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연은 자연의 원리대로 흘러가는 것이지 결코 자연의 원리를 거스른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적을 믿을 수가 없지요. 모든 것이 다 자연의 원리대로 순리대로 되기 때문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자기 목적대로 섭리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19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그저 창조만 해놓고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지 않고 그저 물끄러미 바라만 보시는 분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셔서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려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증가하는 가장 좋은 예가 예언과 예언의 성취를 알 수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만물을 섭리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면 이 세상 가운데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주장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예언이 결코 성취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예언의 말씀이 수없이 성취되는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역사를 그냥 두고 보지 아니하시고 역사 가운데 오셔서 자기 뜻대로 예언을 성취해 나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기도 이 또한 섭리가 없다고 하면 무의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섭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 저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 때 아이들이 많이 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저희들의 행사를 치르는데 날씨가 좋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 가운데 오셔서 섭리에 나가셔서 우리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런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이 피조세계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와 같은 동일한 능력으로 이 세상을 보존하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섭리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염두에 둘 사실은 이 일은 전능하시고 어디든지 현존하시는 능력으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분이 아니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서나 역사하시는 이런 분이 아니라고 하면 이 시대에 3500년 전만이 아니라 2000년 전만이 아니라 이 시대 한국 땅에서 우리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사용하셨던 그 능력을 여전히 가지고 계시고 그 능력으로 지금도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보존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전능하신 능력이 시공간에 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시작은 했는데 시작된 일을 통제하거나 추스릴 수 없다고 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전능하고 항존적인 즉 항상 존재하는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 때에만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되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고 지배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하고 말았을 것이고 이 모든 우주 전체가 서로 그냥 충돌을 일으켜서 이 모든 세상은 엉망이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대개 이런 전능하고 항존적인 능력으로 되어지는 이 섭리를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그것은 보존과 통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존이 뭐냐? 보존은 하나님께서 그가 창조하신 만물을 유지시키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존은 단지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이 피조 세계를 파괴하지 않는 소극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보존은 만물을 계속해서 존재케 하시는 적극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교회당을 이렇게 꾸며놓고 그냥 내팽개치지 않지 않습니까? 이 교회당이 유지될 수 있도록 쓸고 닦고 그 다음에 수리될 것이 있으면 수리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그 존재의 시작에서 뿐만 아니라 지속하는 일에 있어서도 항상 하나님께 의존해 있습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은 인간 때문에 세워졌거니와 유지되는 것도 인간들 때문에 유지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된 것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창조된 것이고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는 것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정부의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간에 나라가 이렇게 돌아가는 것은 그래도 정부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굴러가는 것입니다. 뭐 대통령이 잘했든 못했든 위정자들이 정치를 잘했든 못했든 그래도 그나마 그들이 존재하고 자기 나름대로 역할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세상이 이렇게 굴러간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해가 뜨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순환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만일 자연 만물이 스스로 존재했다고 하면 굳이 보존시켜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존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유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스스로 존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때문에 존재의 시작뿐만 아니라 만물이 유지되는 이 일에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니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이 만물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이렇게 돌아가고 이 세상이 이렇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섭리의 첫 번째 뜻입니다. 보존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섭리는 통치한다라는 그런 측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통치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일정한 목적으로 통치하시고 그 자신의 신성한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지속적인 활동을 의미합니다. 3세기의 위대한 신학자였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정한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배 항해사나 선장에 비겼습니다.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 이 우주 만물을 다스려 나가시는데 아무 때나 그냥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대로 다스려 가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있고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다스려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기쁘신 그 뜻이 있고 그 뜻에 이 세상, 이 우주 만물을 지금 조종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만사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이 방향에 맞추어지도록 조정하며 마침내 그 목표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부나 가축을 모는 자가 짐승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끄는 것처럼 하나님도 이 우주 만물을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인도해 나가시고 조정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을 그저 유지해 나가시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이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이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경영이다, 하나님의 경륜이다,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때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은 역사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죄를 범한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도 하고 또한 이 지상에서 의를 행한 자에게 이 지상에서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그런 일들을 하는 이런 하나님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존과 통치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 세상을 자신이 정하신 목적대로 다스려 가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섭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만사를 자기 뜻대로 주관해 나가신다라고 하면 이 세상의 모든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며 이 세상 모든 존재들도 다 그분의 조정에 의해서 움직이게 되니까 그들은 모두 다 꼭두각시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다 섭리해 나간다고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무슨 소용이 있는가, 우리 모두는 다 로봇이 아닌가,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일반적으로 되어지는 이 원인과 결과의 원칙을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섭리하지 않으십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일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원리에 의해서 이 세상이 진행되도록 만드시지 그 원칙을 늘 무시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막 불이 내리는 이런 일들이, 혹은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늘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정상적으로 모든 문제가 기도로 다 응답되리라고 그렇게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없는 자가 가지는 생각이 아니고 믿음이 있는 자가 가질 수 있는 생각입니다. 만약에 모든 문제와 질병이 기도로 다 극복이 되고 치유된다고 하면 하나님의 일반적인 원리, 하나님께서 결국은 역사 안에서 심판하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시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날 필요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원리를 모르는 무지한 사람들은 그저 기도 만능, 주여! 뭐 이렇게 기도하고 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하시면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지금 선교지에 가가지고 능력 대결을 벌인다고 한 추장과 딱 맞대어 놓고 말이죠. 에? 무슨 번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도록 그렇게 기도하면 불이 내리나요? 물론 불이 내릴 수 있죠.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방식으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대개 이 세상의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사용해서 섭리해 나가십니다. 다시 말해서 제1원인이신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지 않고 제2원인, 이 자연의 원리와 같은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늘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늘 기도할 때만 응답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상황과 형편을 이렇게 쭉 지켜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지 매사에 하나님께서 다 우리 귀에다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다 말씀해 주십니까? 최 목사 오늘은 까만 맥타이를 매라, 오늘은 동쪽으로 가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을 주셨고 의지를 주셨고 판단력을 주셨기 때문에 보편적으로는 그렇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면서 때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상황과 형편들을 통해서 또 성령의 내적 음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의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면 우리는 로봇과 같은 존재가 되고 말고 우리가 하는 일에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직접 우리 보고 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당신이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 일이 이 모양 이 꼴이 됐는데 예? 책임은 당신에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결코 인간의 의지를 강요해서 그 일을 하는 이런 일들은 보편적으로는 하지 않으십니다. 보편적으로는 어떻게 하십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대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두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목회자 되기 싫은데 억지로 코 깨어가지고 목회자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보편적으로는 목회자가 되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 목회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한 현상과 이상한 어떤 그 꿈을 자꾸 기대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적인 원칙을 쫓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 책임 전가를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모든 잘못의 원인을 하나님께 돌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의 대표적인 예가 인간이 범하는 범죄지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고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이때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강요받아서 그런 죄를 지었습니까? 가룟 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강요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소견에 하고 싶은 대로 한 것입니다. 물론 결과적으로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오묘하신 분이십니다. 신자는 자연 법칙에 관해서도 이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연에는 힘과 법칙이 있어서 자연의 세력은 독립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간섭을 받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세력들과 직접적으로 관계하시고 그것들을 사용하시고 명령하시고 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풍을 불어서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일들이 자연 법칙의 결과로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 배후에도 존재하고 계시며 그 일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공부 잘하는 것 이거 뭐 하나님의 도우심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자는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먼저 신자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우주 전체에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큰 일만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과 같은 여러 행성도 다스리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팔리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큰 일만 알아서 하시고 작은 일은 그대로 방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는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믿는 신자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연이 되어졌다. 우연이 되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대부분 아시지만 제가 화성교회 오게 된 것, 화성교회에서 제가 1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것이 우연인가? 우연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 화성교회를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다녔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마산으로 이사를 해서 22년 동안 살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예수전도단이라고 하는 그 선교단체에서 우리 집사람을 만났는데, 제 아내를 만났는데 제 아내의 형부가 화성교회 전도사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신대학원을 가지 않고 합동신학대학원을 오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원로 목사님 장경재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교육전도사가 되고, 그래서 10년 동안 화성교회에 있다가 이곳에 개척을 하게 됐는데 이때 여러 성도님들이 저와 함께 개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그냥 되어진 일입니까? 아니, 제가 서울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왜 유독히 화성교회 전도사를 형부로 둔 아내를 왜 만납니까, 갑자기? 제가 어릴 때 다닌 교회인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린 교회인데.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연히 행하시는 그런 일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을 보면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 아합 왕, 이스라엘 왕 아합 왕이 유대 왕인 요사밧한테 원군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유대가 아람 나라와 이제 전투를 벌이게 되는데 이때 아합 왕이 꾀가 많은 사람이라서 자기는 왕복을 입지 않고 일반적인 그런 평상복을 그냥 입었어요. 아마 군사들과 같은 그런 어떤 옷을 입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요사밧 왕한테 이스라엘의 왕복을 딱 입혔습니다. 표적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런데 전쟁을 하다가 딱 보니까 왕복을 입은 요사밧 왕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아왕인 줄 알고 아람나라 장관이 죽이려고 했는데 딱 보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냥 놓아주었습니다. 그래서 아왕은 죽지 않고 살아나가는 것 같았는데 한 군사가 성경에 보니까 우연히 활을 쏘았단 말입니다. 우연히 활을 딱 쏘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갑옷 솔기 사이에 화살이 꼽혀가지고 결국은 그가 죽임을 당하고 마는데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아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빼앗고 난 다음에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는 거 아니? 네가 죽게 될 것이고 네 피를 개들이 핥게 될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화살에 맞아가지고 저녁 때 개들이 아방에 피를 핥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요행이나 우연을 바라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공부는 하나도 안 해놓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냥 100일 기도 드린다고 갑자기 시험을 잘 치게 됩니까? 설교 준비는 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 오늘 불처럼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성령이 막 임해서 말씀이 잘 전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국 교인들은 좀 공짜 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한 50%만 노력하고 50%는 기도로 때우려고 하는 이 잘못된 습성이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 세대에 가장 악한 그런 일들은 뭐냐면 복권이죠, 복권. 요행을 바라는 복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닌 것입니다. 섭리와 관계에서 신자들이 또 한 가지 알아야 될 사실은 이 세상에서 닥치는 모든 일들은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유로운 손길에서 오는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봤던 대로 홍수와 가뭄, 질병까지도 다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온다는 것이에요. 이걸 믿는 자가 신자입니다. 이 세대 사람들은 자연은 하나님조차도 간섭할 수 없는 어떤 절대적인 세력으로 간주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7문에 보면 나뭇잎이나 풀, 비나 가뭄, 풍년이나 흉년 이 모든 것들도 다 자유로운 하나님의 손길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신자가 삶을 살아갈 때 이런 부정적인 일, 가뭄, 홍수, 질병, 가난 이런 것들이 닥쳐서 우리로 혼란에 빠뜨리게 만드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도 여전히 이 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본질입니다. 그저 죄사함 받았다 이것만 믿는 것이 아니에요. 제28문은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신다는 사실에 관하여 아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 천지 만물을 섭리해 나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지요? 역경에 처할 때 인내할 수 있고 순탄할 때 감사할 수 있고 장래일에 대해서도 우리를 그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우리 신실한 하나님 아버지께 선한 신뢰를 둘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으며 섭리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는 먼저 인내할 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모진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이 계셔도 자신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참으로 믿는 자라 할 수 없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대로 일이 진행될 때는 하나님을 믿고 그렇지 않은 방향대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하수인으로 만드는 경거망동한 행위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형통할 때나 공고할 때나 그 어느 때든지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그래도 신의가 있어서 병들거나 가난할 때도 서로 돌아보고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에 대해서야 말할 것도 없지요.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고 하나님을 원망한다고 하면 이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어떤 어려움 같은 경우에는 도대체 이 어려움이 나에게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없을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고 해도 참 믿는 자는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께서 이 역사 가운데 섭리해 나가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자신이 불행에 빠지게 된 제2원인이 된 사람을 향해서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끼리 장난을 치다가 한 친구를 이렇게 밀었는데 그 친구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것은 실화예요. 화성교에서 이철이라고 하는 한 형제가 친구를 환송하려고 술 한잔 이렇게 먹고 장난치다가 밀려가지고 2층 난간에서 떨어져서 하반신 마비가 되었습니다. 2년 동안 병상에서 누워가지고 욕창 때문에 수차례 수술을 하고 국립재활병동으로 또 옮겨서 재활치료를 하고 했던 그런 형제가 있습니다. 만약 사람이 하나님께서 만사를 주관하신다는 이 섭리교리를 모르면 분명 그 형제는 자신을 밀친 그 친구를 평생 원망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사를 하나님께서 주장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신자는 비록 그 사람 때문에 평생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도 그를 관대히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요셉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이 시기에서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나중에 양식이 모자라가지고 애굽에 올라가 보니 자신이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 너 잘 만났다 하고 가지고 있었던 원한을 풀려고 했을 것인데 요셉은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이 요셉의 형들이 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우리 되어주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났으니까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이런 생각에 요셉을 찾아가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을 하시기를 절대로 형들을 책하지 말라고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거짓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려워 마십시오 형님들,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셔서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지 않았다고 하면, 만약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면, 마지막에 요셉을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하면, 그것도 애굽 상인에게 팔지 않았다고 하면,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사로잡혀가지 않았다고 하면, 요셉이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면 어떻게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겠어요? 요셉은 이런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알았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을 한편에서 보면 신성을 가진 주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다른 면에서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관하에서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서 나온 말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은 그래서 원망과 시기와 불평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분이시다. 끝까지 주님을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자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익은 순탄할 때도 그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사람이고 아울러 그 일로 인한 모든 결과도 하나님께 다 맡기고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결코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리랄 길을 마치고 나의 사명을 이루려 하면은 내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이기지 않는다. 목표를 향해서 내가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루고 난 다음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께 다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신자는 범사에 감사하는 자를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대사님과 교인들 향해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어떤 일이 잘 되었을 때도 그것이 자신의 선행과 애씀과 노력의 결과로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노력하고 애썼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온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이 애쓰고 노력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주신 것, 그 일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이것까지 다 그냥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자가 얻을 수 있는 마지막 한 가지 유익은 오늘 여기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낸 대로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장래 일에 대해서도 신실한 하나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는 과거, 현재, 미래 이 모든 시제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의 손길이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미래를 맡게 되면 장래 일에 대해서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서 사망이나 현재 일이나 그 다음에 장래 일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런 자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지요. 뿐만 아니라 창조와 섭리교를 믿는 사람은 장래 일에 대해서도 자랑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도 않지만 반대로 자랑하지도 않아요. 잠언 27장 1절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알 수 없다.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라고 해서 나는 이제는 뭐 아무런 염려와 걱정이 없다. 절대로 신자는 그런 자세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고등고시를 패스해서 얼마 있지 않으면 지금 판사로 일할 그런 사람이라고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자고하거나 교만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어리석은 농부는 하나님을 고려하지 않고 내가 소출이 많으니까 창고를 많이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가 하나님부터 책망을 들었죠.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네 영혼을 취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수확 다 네 것이 되겠는가. 야고보서 4장에 또 보면 1년 동안 어디에 유하면서 장사하면서 일을 보겠다, 장사해서 돈을 벌어오겠다 라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책망을 받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신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앞길이 구만리 같은 10대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면 내가 산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재물이 확보되어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로 살게 하시면 내가 이 물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창조와 섭리를 믿는 신자는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인내할 수 있고 순경과 번영 가운데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으며 미래에 대해서도 쓸데없이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믿고 그 뜻을 따르는 계획을 세워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원대로 끝까지 수고하고 내가 수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이룰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인하면서 순간순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살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창조와 섭리의 교리가 무엇이며 이런 교리를 아는 신자가 가질 수 있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저 그냥 방치해 두시는 분이 아니시라 이 천지 만물 가운데 자신의 뜻을 정치해 나가시며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 가운데 이 세상을 조종하고 섭리해 나가신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우연한 일들도 사실은 우연한 일이 하나도 없고 다 필연적인 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런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 알므로 말미암아 때로 우리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결코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으리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때로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는 그런 명예와 지위와 물질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 사실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며 또한 장래일을 바라보면서 과도하게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믿음 가운데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